우리 교회 주변에 지난 6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여러 공사들이 진행되고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를 오가면서 공사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인부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여러 중장비도를 동원해가지고 먼저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또 큰 트럭으로 모든 먼지들을 다 씻어내고 그 후에 새로운 아스팔트를 까는 그 공사 작업이었었습니다. 인부들이 작업하는 그 모든 일정, 사용하는 기계들은 종류들이 달랐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똑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일하며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 없죠. 농사도 혼자 지을 수 없어요. 20에이커 땅에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나 1000에이커의 땅에 옥수수밭을 일구는 농부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왔고 받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과 헌신,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들과 이웃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도움과 사랑 가운데 빼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God and His unfailing grace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ough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난 삶을 회송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내가 닥친 조그마한 문제,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분노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삶이 될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기억하며 배우며 모든 일에 감사함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그 삶 속에서 그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는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주는 사탄이 오는 사탄의 메신저라고 부르는 만큼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으로 시달렸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 뭐예요라고 합니까? 육체의 가시였어요. 은혜였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무겁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거리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감을 빼앗고 근심과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감사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도 사람인데 이런 처지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이 주는 원리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약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불행한 거예요. 강하고 큰 것이 힘이라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는 것을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도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더 강하고 크게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 기다렸듯이 들어닥칩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첩경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육신의 역경과 실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약함이라는 그릇을 가진 자에게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약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이런 저자 알려진 이 지선자매 간증 다시 한번 나누고 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읽어보면서 다시 큰 은혜와 도전이 돼서 이 시간 또 나누게 됐는데 받은 분들은 또 받기 바랍니다. 이 지선자매가 대학생 한 3학년 때 2000년 전 음주운전자에 의해 6중 충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에 55%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 번의 스물 몇 번의 수술과 그 후에 화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지선 자매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답니다. 혼자서 내가 화장실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나 혼자 옷을 입고 단추를 꿰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선 자매에게 어떠한 진통제도 주지 못했던 마음의 평정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안 보이는 현실의 벽이 부딪히면서 다시 셀 수 없는 심적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지선 자매는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장애인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UCLA에서 박사 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은 저 한국의 한동대학교, 포항 한동대학교 있죠? 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선 자매는 지금까지 교통사건 후에 자시 받았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손이지만 전 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손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손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글도 씁니다. 고난을 통해 보이는 눈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은 숨겨져요. 우리는 내 스스로 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의지할 것이 충분히 생기면 생각이 다른 데로 계속 흘러가요.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둘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불평하며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적게 버는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할 부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의 자리 불러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죽음의 자리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편 136편 2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who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겨겨진 얘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놀란 사랑 은혜를 베푼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은 다 제거하고 한 가지 작은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작은 것. 사람들은 주위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감사하려 하지 않아요. 작은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받아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에 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보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의 제목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Grace. 그리고 또 Prayer of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사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1년 전에 1918년에 저 에릭 앤드슨이라는 이분이 미네소타의 모베이라는 작은 탄강촌에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진관이 없어졌지만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는 참 많았죠.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척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신발 털기를 팔려고 사진관에 들어왔어요. 이 노인이 들어온 김에 사진관에 잠깐 휴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관 주인인 앤스룸은 테이블 앞에 빵과 수프를 넣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 최취한 노인을 보게 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이 초라한 노인을 보며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스룸 씨는 이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소박한 진실한 감사 기도 속에 이 노인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사람 같았다.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앤스룸, 이 사진사는 자기의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이 노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흑백으로 찍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게 된 이 딸이 이 그림을 보고 유화로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 스크린 앞에 있는 The Prayer of Thanksgiving, The Grace라고 부르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앤스룸 씨는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다 그것을 이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갖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감사를 해요. 그래도 내가 원했던 것,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높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고 열두 광주가 남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사랑,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한 환경이나 마음이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늘 향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에 합당해 살아가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여러분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표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날 줄 믿습니다. 간구하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넘쳐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복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